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시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대단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죽이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사실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굿모닝. 예,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요즘 우리 청년들이랑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년빛을 감는다는 말처럼 언어가 우리 일상 속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인가 잘 분별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19살에 아내를 만났는데요. 그때는 참 미성숙했던 것 같아요. 가장 미성숙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였던 것 같습니다. 의견 다툼이 있거나 좀 그러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럼 서로 감정이 상하면 그 감정을 서로 가라앉힌 다음에 대화를 나눠도 되는데 그날 그 순간 가운데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제 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또 싸우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 후로 가능하면 말을 좀 아끼려고 하는데 이 말을 절제하고 침묵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는 말을 안 하는 게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탈마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배우게 되지만 침묵하는 일은 좀처럼 배우지 못한다. 실제로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두세 살 정도가 되면은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을 배운 뒤로 침묵하지 않아요. 성장하면서 그 침묵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는데 제 케이스만 봐도 그 침묵의 필요성을 깨닫는 데까지 30년 이상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배우려면 40년도 부족하다라는 말을 어른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침묵 속에는 한없는 깊은 뜻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배우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TV에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해가지고 한번 보는데요. 거기 한 개그맨이 나와서 이 침묵하는 훈련을 하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언어는 위대하다. 그러나 침묵은 더 위대하다. 침묵 속에는 신기한 힘이 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영국의 평론학자이자 역사가가 한 말인데 다르게 해석하면 침묵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침묵을 조금 다르게 해석한 분도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정신적 지주라 불리는 간디는 침묵을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나 하나님과의 대화는 침묵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패스워드는 침묵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통성기도 하기 때문에 간디의 말이 반쪽짜리 정답인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역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침묵을 통하여서 자기 성찰의 시간도 갖고 중요한 결정도 했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길도 개척했고 침묵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침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침묵이 필요한 이유를 조금 다른 곳에서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재판장은요,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판결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재판장은 죄가 없음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고소를 하고, 어떤 이는 변론을 하고, 어떤 이는 질문을 하고 판결을 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고소했고 빌라도는 재판장으로 판결을 하기 위해 예수님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변론하지 않으십니다. 재판장에서 변론을 정확하게 해야 자신에게 씌어진 죄목을 벗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묵비권을 행사하고 침묵하세요.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달변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지식이 많아도 그것을 딜리버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대학 다닐 때 한 교수님은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강의에 들어갔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딜리버리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늘 지식을 굉장히 잘 전달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고요. 지식이 있는 율법학자들도 그분의 가르침에 어떤 의의를 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율법학자들이 613개의 율법을 가지고 이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을 종종 벌였다고 합니다. 뛰어난 율법학자들이 그에 동참해서 자신의 주장을 높였지만 다른 율법학자들의 주장에 의해서 무너지기 일쑤였다고 해요. 결국 최고가 무엇인가 가려내지 못한 거죠. 그런 고민 중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이 뛰어나다고 하니까 한 번은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서 그분을 곤란에 빠지게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 질문에도 예수님은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공격하려 했던 그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도 아주 명쾌하게 변론을 제시하시면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실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와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빌라도가 한 질문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you say so, 그냥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도다 이외에 어떤 답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떤 답변에도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 두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로는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참 신비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창조의 신비로부터 시작해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인내하심으로 회복으로 이끄시는 그 스토리가 참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참함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완전한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예언으로 알려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무나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내용이 이곳저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의 내용이 신비로울 정도로 디테일하고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날 것이며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인지 그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 놓일 것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까지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 말씀도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창세전부터 예수님께서 존재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이 말씀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키심으로 예언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그 모든 역사들도 주도해 나가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실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있고 종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재판을 분명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침묵하신 것처럼 그의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분이 침묵하신 이유는 온전한 사명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근 3년 사이에 이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뭐 감옥을 가고 헌정상 처음 일어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뭐 앞으로 이루어질 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참 많은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했고요. 많은 매체들은 법원에 이제 공평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더 이상 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뉴스 기사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이야기들에 대한 기사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반대편의 뉴스의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이 기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법원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속되신 분이 이제 나름대로 하려고 했던 일들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던 그것들을 이제 쭉 나열하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실망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법원의 구조를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법원은요 법리를 따지는 곳입니다. 수많은 권력자들이 장난을 치려고 해도요 이 뜻대로 일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들이요 이상한 판결로 내려지기 전에 지금 법원에 보류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겠지만 법원이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런 판결이 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가가지고 이 법원의 논리를 보면은 그런 판결이 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원은요, 이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법 논리가 상황에 정확하게 설명이 되면 판가름이 쉬운 곳이 바로 법원이라는 곳이에요. 제가 고대 문서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시대에도 나름대로 법률을 정하고 이 법대로 재판을 진행했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재판을 굉장히 엄중하게 진행했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엉망진창인 재판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 법정에서 일어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고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난 가장 불의한 판결이 예수님의 재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본문을 보니까 이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이게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재판의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엉터리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왜 이런 재판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답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이런 재판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엉터리 재판에서 말을 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 정도의 언변 능력이 있으면 그 재판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재판장인 빌라도도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시니 이 법정은요, 점점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었고 빌라도가 주권을 잡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바라바가 풀려나는 이상한 어이없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자신의 논리를 대셨다면 아마도 거기서 풀려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그가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지 이 땅의 영혼들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엉터리 재판 앞에서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요,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할 텐데 그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조금이라도 침묵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억울한 일이 조금만 있어도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지금 조금 침묵해야 될 그 시간인데 그 시간 가운데서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사명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이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침묵하지 않고 내 말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침묵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강력한 신앙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이 아닌 삶과 정신으로 세상과 교회에 이 성경의 말씀을, 크리스천의 가치를 나타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침묵으로서 우리의 말이 아닌 행위로서 삶으로서 그 말씀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한번 이런 결단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담는, 때로는 침묵으로 십자가를 지는, 침묵으로 자기 부인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그런 주의 백성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침묵하는 크리스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침묵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침묵할 수 있는 크리스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저희 삶 가운데 침묵이 있어야 함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가 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침묵하는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신앙의 행위 그 한 가지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저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굳건한 반석 위에 하나님 그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말씀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이 땅의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두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언을 이루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종말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생명의 말씀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 즐거운 찬송을 부른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들이 새겨서지게 하시고 살아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디아스포라의 정말 복된 교회로서 모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35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하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셨는데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즐거운 기도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함으로써 늘 은혜 가운데 적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살아있는 영혼들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하는 데 힘을 더욱더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이정표를 저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침묵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저희도 침묵으로 자기 부인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영터리 재판 가운데에서도 말하고 싶었을 텐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 침묵을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지혜롭게 정말 침묵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